네, 반갑습니다. 좋은 교회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설교자들에게는 굉장한 특권인데 귀한 교회 초청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성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에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이 함께하고 계신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는 해와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원래 73주년이 지난 교회이고 저는 이제 17년째 목회하고 있는 우리 송태근 목사님의 학교 후배인 정명호 목사입니다. 첫날 여러분 강단에 제가 또 처음 서서 여러분이 이제 불꽃 같은 눈으로 저를 지켜보시고 계셔서 긴장되는데 무슨 쇼크를 할 수도 없고 오늘은 그냥 조용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눔으로써 은혜를 나누고 둘째 날, 셋째 날좀더 여러분과 교제가 형성이 되면 할수 있으면 간증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 제가 지금 설교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상 속에서의 믿음이라고 할 때는 주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로 판단이 되지요. 그런데 위기 상황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는 제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또 상황에 대하여 내가 어떤 태도로 반응하느냐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드러나는 거냐 이 주제를 제가 사흘 동안 설교하려고 할때 태도라는 단어에 좀더 초점을 두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저는 태도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리더십을 공부하면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을 이끌려고 리더십을 공부했는데 남을 이끌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 관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자기 관리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는데 끝까지 갈수 있는 건내 마음의 중심, 태도다. 성경도 여러 아무리 들여다보더라도 결국은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면 태도가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보다가 보니까 이 태도라는 키워드로 성경을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 주제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신 것처럼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자라고 청하십니다. 제자들이 요청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출발한 뱃길에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잠자는 모습, 굉장한 연출, 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참 생소합니다. 예를 들어 이 집회를 하러 오기 위해 저에게 만약 여러분이나 또 다른 성도님들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은 집회를 앞에 두고 어떤 시간에 짬을 내서라도 뭔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 뱃길로 이동하시는 길에 설교 준비하시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무시고 계시다는 이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생소하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을 가르치셔야 될것 같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무신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도 모르는 강박증이 하나 있죠. 24시간 365일을 말씀과 기도로만 살아야 될것 같은 그런 강박증 말입니다. 특별히 이제 육아를 하시는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옛날만큼, 청년 때만큼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교회도 가지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내가 이러고 사는 게 맞나? 이게 정말로 내가 살아야 될 삶인가? 어떤 분은 결혼 괜히 했다라는 생각까지 할 만큼 내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삶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삶이 너무 다르다는 것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우리에게 강박증이 있잖아요. 늘 성도들을 돌봐야 되는데 성도들 앞에만 서면 우리는 죄인으로 늘 그런 강박증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필요에 다 반응하지 못하니까요.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은데 다 하지 못하는 무능력함이 자책이 되고요. 조금이라도 낮게 목회하는 여러 친구들을 보면, 아, 내가 정말 무능력해서 이 교회를 내가 사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성도들에게 더 좋은 걸 주는 목사님을 모셔야 맞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우리 목회자들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이 모습은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이고 일상의 모습인 거죠. 배를 타고 이동할 때라도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 사역이라는 단어로 삶이 해석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주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신 이 자리,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가 너무 복된 자리가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기 일상의 삶 때문에 자책감을 느끼시지 않으시면 좋겠다. 오히려 나중에 녹화된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듣는 분들조차도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는 영성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삶이다. 예수님도 그 일상의 삶을 사셨다. 피곤하면 주무셨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쉬시는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그렇지만 한 가지 꼭 말하고 넘어가고 싶은 건 쉬기만 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는 길에 광풍, 말 그대로 미친 바람입니다.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갈릴리 호수, 안산시 같은 시 하나가 그대로 빠져도 될 만큼 굉장히 넓고 큰 호수입니다. 해수면보다 200몇 미터나 낮아서요. 여러분 골짜기에서 바람이 내려오다가 나중에 호수와 만날 때는 갑자기 굉장한 돌풍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뱃사람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생업을 이어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들은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외침을 들은 예수님께서 즉시 일어나 꾸짖으십니다. 바람을 인격처럼 대하시죠. 잠잠하라 하시니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침이지만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세찬 바람이 불면 바다가의 물결이 요동치는 것, 호수 물결이 요동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 물결 위에 배가 뒤집어질 듯 흔들릴 때, 물이 배 안으로 쏟아져 들어올 때 위기를 느끼는 것 당연한 인간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접촉 사고만 나도 가슴이 콩닥거리는 게 우리의 삶인데 내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조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성경을 읽으며 상상을 해봐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모습은 도대체 뭘까? 누군가가 주님 어떻게 좀 해보시죠? 뭐 이런 상황을 우리 주님이 기대를 하신 건가? 아니면 아예 깨우지도 않고 그냥 죽으면 죽겠지라고 앉아있는 걸 기대하신 걸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기대하셨길래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마치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을 제자들이 잃어버린 것처럼 당연히 보고 싶었던 모습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마치 기분이 좋지 않으신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어쨌든 이 한바탕의 사건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마지막 반응은 25절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여러분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십시오.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한 번 더요.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저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여러분과 대화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인생의 상황, 내가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 현실과 본질이 드러나게 된다.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그들이 원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이나 불순종 또는 죄 때문에 연출된 상황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길에 만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삶의 어려움을 내 죄 때문에 그런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본문의 사건 자체만 두고 볼 때는 어떤 죄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순종해서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어떤 삶의 길을, 사역의 길을 떠난 상황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계획하진 않았지만 내 본질이 드러나고 내가 계획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가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우리에게 남겨줄 만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게 아주 분명한 거죠. 여러분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느꼈던 두려움은 과대망상이 아닙니다. 현실적, 객관적, 누가 보더라도 당연한 반응을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상적인 두려움이었다고 할지라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이유, 그것 하나만으로 다른 반응을 기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자연적인 반응이었고 자연스러운 반응이었고 누구나 그럴 수 있는 보편적인 반응이었지만 예수님은 다른 반응을 기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너희들 왜 그것도 해결 못하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풍랑 앞에서 다른 태도를 기대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해결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함을 탓할 때가 많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할 때가 많은데 정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하면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반응을 하느냐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하셨던 믿음은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풍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상황에 대한 통제 능력이 제자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상황을 해결할 능력도 제자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건 이 상황 속에서 너희의 모습이 내가 볼 때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능력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은혜,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를 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태도라는 겁니다. 어떤 태도요? 믿음의 태도요. 불신의 태도가 아니라 염려의 태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인간의 태도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던 삶의 기반 그 위에서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 속에서 뭔가 다른 태도를 우리 예수님이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견된 상황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돌발적 상황에서 내가 예측 가능하거나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가 아니라 통제하지 못할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의 본질이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특별히 이번 기도회의 주제에 근거해 보면 우리의 믿음은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이 시간에도 드러나겠지만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 내 태도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요즘처럼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욕을 많이 먹고 비난받고 초점받는 세상 속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쟁이라고 내가 드러내면 그 다음부터 내게 돌아올 부담감이 얼마나 큽니까?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다라는 말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다닌다는 말 자체가 내게 돌아 유익을 줄 일이 요즘 세상에는 뭐 거의 없다시피 하니 굳이 드러낼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결국은 몇 년을 직장 생활을 해도 다른 사람들은 내 모습에서 신앙, 종교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한 번쯤 질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과연 세상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이런 교인들을 일컬어 스텔스 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스텔스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럼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시는 상황을 연출하실 때가 있을 텐데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진지하게 이번 기도회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해서 제자들도 드러났지만 이 문제 속에서 드러난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주제의 마지막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제자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아니까 믿었고 믿고 따라온 것 아닙니까? 자기 일생의 생업을 뒤로하고 예수님 따르기를 좋아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고 따랐던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알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서 새로운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나? 라고 저 사람을 새로 알게 되었다,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 거죠. 예수님의 능력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경험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에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발견한 겁니다.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쌓여갈수록 그들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더 분명히 알게 되었고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그것만이 신앙의 목적이라면 나 예수 믿어요 하고 교회를 떠나도 상관없을 겁니다만, 여러분 제자의 삶은 예수를 안다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수를 알아가는 과정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알고 믿었다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니라 알고 믿게 된 예수를 더 알아가는 과정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냐?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알고 있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새롭게 알아가고 몰랐던 예수님을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특별히 사람을 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 배워가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배워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교회 생활을 좀 하다가 보면 교회란 다 그래 라고 우리가 말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 다 그래 라고 이미 알고 있는 어떤 틀 속에 교회와 목회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두어 둘 때가 있지만 사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가두어져 있질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새롭게 반응하는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에는 기대할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쟁이들에게도 별반 새로울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늘 새로운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관점이 출발되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지만 저들에게 저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 저들을 신앙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교회도요, 똑같은 교회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삶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는 목회자로서는 어차피 목회라는 것 1년을 하나, 10년을 하나, 20년을 하나 사실 뻔한 일의 반복 아니겠습니까? 성경 가르치고 성도들 돌아보고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적, 사역적 일들을 행해 나가는 것, 그게 목회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 해 한 해가 달라요. 작년에 잘 되었다고 올해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했던 방식이 올해 먹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올해 했던 일들 내년에 더 잘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성도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고 계신 하나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어디에서 풍랑 속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내가 계획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말이에요. 오늘날 리더십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예측 가능성. 저는 리더의 자질의 최고는 예측 가능성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따라오는 사람들이 저 지도자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알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새로운 안을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방향성만큼은 일관되어야 그는 지도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지만 방향성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며 우리의 구원, 우리의 복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방향성만큼은 매우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인생 속에서 세 번째가 예수님을 재발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서도 풍랑에서도 주인이시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물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모습, 바람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의 이사야서나 시편에 나오는 물과 불과 바람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다시 말해 이것이 또 하나의 예수님의 신적 계시의 사건이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제자들에게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죠.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질문하고 있는 이 질문에, 왜 이 질문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느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가 물과 불과 바람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주인이심을 우리는 깨달아가야 되고 배워가야 할 겁니다. 그게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적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가장 큰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천지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 죄송합니다, 칼빈주의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평방인지 안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곳은 없다라는 내용의 말을 했습니다. 세상 모든 곳에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임재하고 있다,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쳐야 된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만 있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저는 어쩌면 우리 목사님께서 바로 그 꿈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이번 기도회의 주제를 정하지 않으셨을까 하고 혼자 기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 생활이 이어져 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모이지 못하는 삶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 상황에서 우리의 질문은 그거죠.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나? 우리가 흔히 신앙이라고 말을 했던 회집된 예배, 선교 여행 또는 셀 모임, 우리가 했던 교회에서의 사역,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다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방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내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고 내 신앙을 잃어버린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신앙을 떠나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내 믿음은 어디에서 발현되는 믿음이고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는 믿음인가? 이전의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표현될 수 없는 신앙인가? 이전의 방식이 아니면, 교회 안에서 모일 수 없으면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은 드러날 수 없는 것인가를 우리는 질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성격이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이고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계획이 있어야 되고 계획은 플랜 B가 있어야 되고 플랜 C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은 통제되어졌을 때 마음의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입니다만, 하나님을 믿고 살면 여러분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목회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고요. 삶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마치 제자들이 뜻하지 않은 예수님 따라가는 길에서 이 상황을 만났고 이 상황 속에서 책망도 듣고 책망도 듣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알아갔던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 주님은 책망으로 우리를 끝내시는 게 아니라 질문하고 책망하시면서도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이끌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내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지질 않아요. 내 뜻대로 공동체가 움직여지질 않아요. 제 뜻대로 우리 부교역자들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심지어 저도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더라고요. 저 하나도 내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 그런데 그런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저는 나이가 들면 믿음이 더 좋아질 줄 알았고요. 리더십은 더 견고해질 줄 알았고 목회는 더 잘하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꼭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떤 일을 이루는 것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에 두지 아니하고 그런 계획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고 배워가고 예수님을 만나는 삶에 초점을 둔다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더 이상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내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날 거야, 하나님을 알아갈 거야, 예수님을 배워갈 거야,
주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고 계신지 나는 그걸 볼 거야. 직장의 과도한 업무 속에서 연봉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과도한 업무의 과정과 사람을 만나고 일 처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내가 보겠다라는 관점의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일주일은 세상의 삶을 살아서 열심히 살고 돈 벌어서 그 돈 가지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세상 속에서 풍랑 속에서 뜻하지 않아 끌려가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겠다, 하나님을 보겠다, 예수를 발견하겠다, 역시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도 주인이시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삶, 주님은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무슨 일을 하실 거라고 미리 말씀하신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호수 저편으로 가자 그러고 말씀하시지 왜 가야 하는지를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상황 통제 욕구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통제되지 않는 상황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 가십니다. 세상은 교회처럼 하나님을 다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지도 않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제가요,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해야만 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왜요? 우리에게는 풍랑을 잠잠케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내가 그 풍랑 속을 지나가야 되는데 주님은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처신하고 계시지만 결국은 주님이 그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문제 없고 풍랑 없고 만사 형통하다, 이거 분명히 신화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따르는 모든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인생에 굴곡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만사형통하다, 그 만사형통은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붙들고 계시다는 뜻에서 만사형통이지 문제가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닐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때때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신다라고 간증을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할 때까지 거쳐야 될 고생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오리의 물질이라는 말처럼요, 우아해 보이지만 백조의 물질이든 오리의 물질이든 어쨌든 물질하는 모든 물 위에 떠 있는 새들은 움직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움직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움직여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물질을 가지고는 풍랑을 잠잠케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물 위에 떠 있게 하는 건요, 물질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특성이죠. 새털에 있는 특별한 기능들과 특별한 작용들이 그들을 물 위에 떠있게 만든다는 사실. 물질이 나를 떠있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나를 물 위에 떠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 자리가 유지되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저는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깨어 일어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딴소리 하실 때 왜 예수님 이러신가, 왜 내 마음을 몰라주시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돌려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는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칠 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죽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무시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살면서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죽지 않았으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다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느끼는 풍랑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마음이 초리고 하나님을 인조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똑같은 풍랑 속에서 전혀 불안해하지 않으셨다. 물론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라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내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예측할 수 없는 풍랑 속으로, 내가 의도하지 않은 삶 속으로 여러분 들어갈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닌가. 그래서 본문 속에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는 다시 하게 되는 거죠.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풍랑을 잠잠케 할 능력은 없더라도 너희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죠. 저 같은 사람은 목회를 하게 만드는 거죠. 주께서 부르셨고 주께서 함께 하시니 미래가 예측되지 않고 앞날은 깜깜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보면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요즘 저희 교회에 제가 유행시킨 노래가 있습니다. 차지연이라는 가수의 살다 보면 사라진다 라는 서편제에 나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학교에다가 아예 건물을 지어 기부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이제야 저제야 끝나나 준공이 되나 들어가나 하는데 이게 우리 뜻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아서 제가 어느 날 금요기도회 때 설교하면서 살다 보면 사라지고 짓다 보면 지어지고 때가 되면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 노래를 이야기를 했더니만 많은 분들이 그 노래를 듣고 은혜를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찬송가도 아닌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살다 보면 사라집니다.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풍랑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엄몰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우성치지만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너 이것 때문에 죽지 않아. 네가 죽으면 나도 죽어야 돼. 내가 살아야 되니까 너도 살아야 돼. 나는 저쪽으로 갈 거야. 그럼 너도 가야 돼. 이 풍랑이 현실이긴 하지만 네가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주님은 우리와 함께 바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있죠. 사고도 있죠. 문제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살아갑니다.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많은 분들 앞에서 저는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회하기 힘들어도 로마 시대만큼 힘들진 않다. 제가 이런 소리를 잘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기름에 절여져서 횃불이 되는 시대는 아니지 않냐. 그때에 비하면 예수 믿기가 편하다. 예수 믿기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교회 역사를 들여다봐라. 요즘처럼 예수 믿기 편한 때가 어디 있냐. 교회가 자기 건물을 가지고 모여서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우리끼리 모여도 어떤 강제력으로 위협받지 않는 세대가 우리 이 대한민국 역사 속에 얼마나 되었었냐. 이거 길지 않은 시대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좋은 시대를 누리고 있는 거다. 잠깐 경험했던 급부흥기, 급성장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삼고 기독교 역사를 봐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하나님과 함께 풍랑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치고요, 한국교회가 망하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치고요, 한국교회가 지금 다 마치 쓰러지는 풍랑 속에 물 속에 잠겨가는 것만 같은 위기감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떠나지 않으면 이 교회 살아남습니다. 다른 사람 걱정할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고 내가 여전히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 이 교회는 지켜지는 겁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풍랑의 사건의 말씀은 성경 기록과 편집에 근거해 보면요, 바로 앞에 땅에 뿌려진 네 종류의 씨앗 말씀과 바로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씨앗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곧바로 이 풍랑의 사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편집 자체를 하나의 메시지로 받는다면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떨어져야 할 현장은 풍랑이 이는 호수 위이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이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호수와 같은 삶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어야 할 자리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하고 평안할 때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안정된 링 위에서만 우리의 실력과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런 표현을 한번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스트리트 파이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링 위에서만 겨우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파이터가 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직장과 내 가정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심어져서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때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믿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태도, 그 반응. 풍랑을 잠잠케 할 능력은 나에게 없지만 그 풍랑 앞에서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견뎌보겠습니다, 살아보겠습니다, 버텨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버티려면 고생스러워요, 괴로워요. 그런데 결국은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순종하는 삶 자체, 오늘을 살아내는 이 삶 자체, 다시 말하건대 살아가면 살아진다고 세상 사람들도 노래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의 삶, 대단한 기적이 아니더라도 오늘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풍랑에도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살아내는, 버텨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이 새벽기도, 특별히 이 교회가 뭐 특별 새벽기도회로 너무너무 유명한 교회 아닙니까? 우리 송 목사님은요, 저희 후배들에게는 성경 잘 가르치시기로 유명한 분이라 이 강단에 선다 그러면 우리 동기들이 말합니다. 조의를 표한다고. 예. 목사님 서는 강단에 가서 설교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스트레스가, 압박감이 엄청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리에 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요, 만약에 이 은혜 받은 특별 새벽 기도회 자리에서 너무 뜨거운 젊음을 불태웠던 누군가가 지금 직장 때문에, 육아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막 한탄하면서 온라인으로 여러분 만약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 살아계시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있다고, 그렇게 풍랑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내 태도로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시에 설교 마치라 그랬는데 50분에 제가 마칠 거예요. 첫날 서비스입니다. 내일은 제가 간증과 함께 여러분과 조금 더 친숙한 모습으로 말씀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만 붙들고 사명에 순종해서 목회를 하면 대단한 부흥과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목회 안에 들어와 보니 마치 옛날 그 제사장들이 했던 것처럼 성도들의 똥 치우는 일밖에 없고 아우성치는 성도들 속에서 과연 이것이 목회인가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자리에 살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그것을 사명으로 받고 살게 하시는 중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3.1교회 성도님들, 내가 정말로 원하는 섬김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그 자리에 가지 못해 너무 안타까운데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내 삶의 자리, 직업의 자리, 생업의 자리, 가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다시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낼 수 있도록, 버텨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끝끝내 주의 은혜와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